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뤄주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저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죄를 다뤄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어 주시지 않으면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치리의 의미도 바로 이것이죠. 죄를 다루어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교회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닮은 거룩한 아들로 더욱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뤄주실 때 낙심하지도 말고 마음을 딱딱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실 때 또한 이를 경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즉 죄를 다루어주시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란 뭘까요? 참 아들 대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죄를 다루어주시면. 따라서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루어주실 때에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선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의 죄를 계속해서 다뤄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돌아보시면은요, 백성들의 악한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죠. 그러자마자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 권능에 힘입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그러한 승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죄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더 세상 왕국을 굳게 세웠고요. 사울을 더 세상 왕으로 굳게 세웠고 사무엘과 하나님은 더욱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잠깐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고 잠깐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잠깐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더 버리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등장했죠. 사무엘이 나타나 자신을 버린 백성들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없다. 말씀 따라 다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자. 사무엘이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 길갈에 모이게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죠.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축하하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더욱 추대하고 더욱 열방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와 이스라엘의 죄를 다뤄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분명한 증거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분명한 증거로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셨고요. 그때 백성들이 또 잠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섬기며 살았다 고백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다뤄주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왕 세워 섬기려고 했지만 크신 긍휼과 오래참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이 선포는 됐지만 집행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어떤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셨죠? Sweep away. 하나님의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말씀이 이제 끝났죠. 그리고 13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Sweep away.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로 잠깐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왕과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왕과 백성들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두려움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짜로 돌이킨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표격인 사울왕이 길갈에서 회개하고 순종을 맹세한 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아니, 사실 잠깐 변했다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잠깐씩 상황에 따라 그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거나 아니면 큰 두려움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죄인이 그렇죠. 꼭 하나님일 필요 없어요.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되면 누구라도 찬송하게 되고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두려움이 생기면 누구라도 찾게 돼 있습니다. 꼭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사울과 사울의 왕국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죄악과 불순종을 모든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백성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참목자가 아니었고 싹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였음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 1절에서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 번역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에요. 이 연도 숫자에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이 차이가 좀 있고요. 영어 성경마다도 번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사울이 30세였다라고도 하고 40세였다라고도 번역하는데 30세였다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이 장수로 나오는데 30세 때 요나단이 장수였다면 도대체 애를 몇 살에 나온 게 되는 거죠? 30세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40세라고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울이 몇 살이었던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2년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되어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올 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가를 알 수가 있죠.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순종을 맹세한 지 길게 잡아도 2년밖에는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2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울왕에게 이 사무엘상 12장의 길갈에서의 모습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돌이킨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먼저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쟁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열방처럼 되기 위하여 원한 왕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세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죠? 사무엘상 8장 20절에 가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를 알려주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 한 구절에 도대체 반복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우리도 열망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온통 우리 중심, 온통 사람 중심, 그리고 온통 세상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중심이 온통 우리예요. 예배도. 예전에 죄인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벨탑 쌓아갔을 때 모습과 닮아있죠? 바벨탑에도 어떻게 쌓았죠? 거기도 나타나는 말이 다 뭐였죠? 우리.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리고 살아가자. 너무나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전혀 없어요. 다 자기. 내 삶이 이러하니 내 문제 해결되고 나를 위해. 우리. 이와 같은 백성들의 악한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자. 그 자를 왕으로 세우자.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겨주겠다. 그래서 사울이 싸우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싸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 놓인 가장 큰 대적이 누구로 나오고 있죠? 블레셋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다스렸죠?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죠? 사무엘이 다스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 기업의 땅도 거의 다 도로 찾았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사무엘 버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다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고요. 블레셋에게 그 언약 기업의 땅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 안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당시 이스라엘 땅 게바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었고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까지 들어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던 곳.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 땅들. 사울이 다스리던 2년 동안 대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한 겁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 세상 대적이 그 교회를 점령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울의 왕국은 저주와 심판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사울왕이 3천명의 군대를 택하여 2천의 군사는 자신과 함께 있게 했고요. 1천의 군사를 요나단에게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장수예요. 나중에도 요나단은 항상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게바를 점령한 블레셋 수비대를 쳐들어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화근이 됐어요. 여기에 블레셋이 엄청 분노하여 수많은 군대와 병기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사울왕이 있는 곳까지 진격해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시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가증이 여겼다는 단어의 원어가 원뜻이 악취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악취가 나다. 즉 이제는 그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을 정도로 증오하였다는 거죠.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려고 블레셋 군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Verse 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의 군대는 얼마라고요? 2천.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3만. 병거를 끄는 사람은 엄청났겠죠. 말탄 군사만 6천.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하여간 블레셋의 온 군대가 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오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가 안 됩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분노한 대적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리고 병기가 사방으로 둘러싸며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믹마스에까지 와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에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6절에서 7절에 Verse 6 and 7.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이 믹마스에서 도망쳐서 길갈에 가 있고요. 백성들은 이제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속에서 위급하고 절박하여 이 표현이 critical and hard pressed.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큰 압박감 때문에 뭐하고 있나요? 다 도망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는 왜 이걸 보여주시냐 하면 이것이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삼던 곳이었을까요? 이것이 다 굴과 같은 곳이에요. 웅덩이 굴, 홀이에요. 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덤으로 삼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그런 무덤에 들어가 마치 죽은 자처럼 숨어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세상 두려움 앞에서 피하여 숨고 죽은 자처럼 지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백성들은 뭐하고 있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문제 때문에 버리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말씀 따라 예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산 자가 죽은 자로 가고 언약 기업의 땅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공통된 모습들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도 언약기업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울왕은 뭐하고 있나요? 감히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길갈에서 2천명의 군사와 함께 싸움도 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 있던 2천명의 군사들마저도 다 흩어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600명의 백성들만 함께 있었다. 군사가 아니라 600명의 백성들만 함께 있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연결되는 내용이, 말씀이 생각나죠? 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세상을 구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같은 심판의 현실이 사울의 왕국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sweep away, 쓸어버리는 심판이 블레셋을 통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즉 하나님 교회에 이루어 주셨던 구원의 현실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역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대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방 민족 블레셋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고 그 땅에 거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쫓겨나고 있고 그 땅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고 아니면 그 땅에 남아 진멸을 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교회의 구원의 현실이 역행되어서 심판의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할 때, 블레셋 군대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해변에 모래가 탔다. 그 표현은 원래 누구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이방 민족처럼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세상처럼 되어 결국 심판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교회. 결국 사울의 왕국은 축복의 왕국이 아니라 저주의 왕국이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무엇을 그러나 하고 있느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나요? 12장에서 암몬을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담대히 나가서 싸우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요.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큰 압박감으로. 그러나 사울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대적이 코앞에 와 있고 자기를 지켜주던 군사들마저 도망치고 있는 완전한 절망과 그 큰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1회를 즉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전에 나온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에게 주었던 말씀의 지침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지침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길갈로 내려왔어요. 내가 너에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울이 기억하고 사무엘이 곧 자기가 내려와 있는 길갈로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간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사울에게. 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배하려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목적은 이 세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세상 문제 해결하고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리와 세상 영광을 지키고 싶었죠. 사울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전의 한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주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같이 가볼까요? 1 Samuel chapter 7, verse 7 through 10.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스토리들이 재밌죠? 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처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므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도 붙잡아야 하고요. 사무엘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라도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 사울이 돌이켜 올바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붙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언제 때가 생각나죠? 엘리 때. 언약궤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도 불러내요.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엄청난 죄악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분명한 증거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더디 왔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실 이 기간은 7일간의 기간은 사울에게 준 시험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그 위기감과 두려움과 압박이 더 커졌겠죠. 그러자 사울이 뭐 했나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겠는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중보자의 위치로 가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성과 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그래서 사울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없고 제사만 있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뭘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우상 숭배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아니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았나? 어마어마한 대적이 눈앞에 있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고 군사들은 다 도망쳤고 아니 우리도 그러한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사울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사무엘을 어느 정도는 기다리지 않았나?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 드린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은 찾은 거 아닌가? 라고 할지 모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사울도 그런 변명을 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꾸짖어요. 당신이 망령되이 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 당신이 왜 늦게 왔느냐?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대적 블레셋이 눈앞에 있어서 나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없어요.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과 원망만 있고요. 회개는 없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회개와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죄로 다루시고 사울의 집에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 압박감이 찾아올 때에 드러났다는 거죠. 사울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긴급한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사울이 가졌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 따먹은 후에 당신이 이불을 만들어놔서 저 뱀을 만들어놔서 오히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버리고 아담이 세상을 따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어떤 변명과 이유를 가져와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약해질 때 드러나는 거죠. 감사한 건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져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의 소견이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 것인가. 참 예배와 우상 숭배의 예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와 사람 중심의 거짓 종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면 참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울의 시험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처럼 그저 제물을 바치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실 때도 저들이 성전뜰만 밟고 나와 나를 제사하고 있다. 성전뜰만 밟고 나와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그저 교회에 나와 교회 문지방만 넘어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꾸짖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죄를 다루시면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First Samuel chapter 15 verse 22 through 23.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 구절 더 찾아가 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Psalm 51 verse 16 through 19.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열심과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 상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순종이라 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음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데 더 나아가 회개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는 또 다른 면이 있죠. 회개의 또 다른 면은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외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성취하실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어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바치실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드리는 양.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제사와 간구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 봐도요. 그저 사무엘의 제사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것이 있었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고 즉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보여요? 제사만 보여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남의 탓만 하고 원망만 있습니다. 다 끝에는 누구 탓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은 다 그런 겁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나 교제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 없는 제사만 드리며 세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그런데 자기 삶에 모진 비바람이 닥치자 그저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내세우며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이 세상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고 우상 숭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 했던 표현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표현을 했죠? 악취.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악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 물리쳐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악취, 결국은 다 무너져야 하는 모래집.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차라리 성전문을 내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냄새도 맡고 싶지 않다. 저들이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돌이키며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라도 드려줬으니 하나님이 받아야 하고 복을 내려줘야 한다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역행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완전한 작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사흘과 같은 죄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죄로 가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장하여 더욱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순종 없는 제사만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문지방만 넘나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천국의 삶을 더욱 소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린 순종보다 제사만 드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셨는데 우리는 회개 없이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아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더욱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